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더욱더욱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길이 고난과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더욱 기쁘게 예수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욱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삶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기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너무 오랜만에 저희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는 창세기 39장까지를 보고 마쳤죠. 이제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0장, 이제 앞으로 41장, 42장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체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의 삶을 이 창세기 39장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두 번이나 걸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요셉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오늘 본문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떠한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이브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둘이 한 마음이 돼서 또한 하나님과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의 삶,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결국은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누시던 생명의 교제.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참여하여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현실을 그들의 삶에서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던 삶. 결국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모습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동행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늘 함께 하시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늘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신 삶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도 생각나시죠? 이 땅에 따로 떨어져서 오셨지만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시지만 그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한 번도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시죠. 그 삼위 하나님의 삶을 이제 아담과 이브가 참여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뜻으로 품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들의 뜻으로 기쁘게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직 천국 생명이 주어진 건 아니었죠. 그 삶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뜻을 품고 사는 삶.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죄에 빠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영광과 자기 뜻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삶. 그런데 그 삶이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세상 영광과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대적하다가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으로 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오직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에 빠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직 은혜로 이루시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까지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의 뜻으로 품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을 다시 이 요셉의 삶, 요셉의 삶에서 주시는 그 축복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따라서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순종하는 열매. 이것이 더욱더욱 맺어져 갈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은 변치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더욱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죄인들의 세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신 구원의 현실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뜻만 따라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우리를 바치는 삶인데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인데 그 삶을 또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현실 속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루어주시지 않고 명령을 하시는 건 없습니다. 이미 성도의 삶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산제사로 우리를 바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뜻으로 품고 순종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삶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영원 전부터. 바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 뜻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전에 우리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던 죄악된 삶을 떠나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래야 더욱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리고 천국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실까요?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요셉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삶. 우리 시편 105편에서 살펴보았죠.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삶.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품었던 자기 뜻을 더욱 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찾고 붙들고 품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47장으로 가면 요셉이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말씀 가운데 연단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걸 고백해요. 바로 그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써.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으로 단련되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도록 자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 고난에 기쁘신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뭔가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거죠. 무슨 세상적인 축복이 와야 되고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한 증거가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단련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뜻을 버리고 이 세상을 더욱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우리 뜻으로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시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가 아들이세요. 영원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아들이신데 그의 삶에는 늘 고난으로만 가득 차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 온전케 되시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동행하시는 삶이 어떻게 증거하셨냐 하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시는 삶.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지는 삶. 요셉의 삶이에요. 고난 속에 말씀으로 단련되는 삶.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우리의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참 이것을 축복이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삶이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셨고요.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뜻으로 품고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까지는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단련되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거쳐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만 싹 빠지면 좋겠죠. 그냥 말씀으로 단련되어 온전케 되어 좀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성경은 꼭 고난을 넣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 천국 복음. 온전케 되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먼저 그 12절에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어떤 그 또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실 때는 성화, 더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성화를 이루라 명하셨으면서도 그 다음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누가 우리 안에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죠.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뒤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렇게 석연치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더욱 확실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즉,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그 우리가 갖게 되는 소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쁘고 선한 뜻과 목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품고 나도 함께 그 성령님의 하시는 성화의 역사에 참여가 되는 거죠. 은혜로. 성화는, 칭의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죠.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운 삶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 거기에 우리의 삶이 참여되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밖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 도대체. 우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그 뜻을 기꺼이 기쁘게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가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품고. 그런데 이게 억지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목적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다는 거, 가장 거룩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그 뜻을 품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이로써 우리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왜 안 쉬울까요? 아니, 안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나면서부터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뿌리 깊게 그 죄성이 박혀있고 그 삶에 너무나 젖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악하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 욕심, 야망, 뜻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고 꺾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창세기 39장 가장 앞에 가장 뒤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동행하셨대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은 고난의 고난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형들에게 뭘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가지고 또 종으로 팔려갑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까? 아니,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잘하고 남 꿈까지 풀어줬는데 왜 풀려나지 않고 그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별로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요셉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따라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찾아오는 건 고난에 고난에 또 다른 고난.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그 요셉이 가졌던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끊임없이 요셉 안에서 일하시며 요셉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신실하게.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해요.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삶이 결국은 그 고난을 겪다가 아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자기 꿈과 뜻과 비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보냐 보이냐 하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른 자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요셉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 즉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저 애굽의 총리, 그 세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뜻을 이루시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아가게 되는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언제 약속하셨죠? 생각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객이 되고 종이 되어 살다가 나올 것이라. 즉 출애굽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뜻이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이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영광에 이른 삶. 누구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새 출애굽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뜻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현실 속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드러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기쁘게 순종해 가게 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느 처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함 속에서, 부요한 사람은 그 부요함 속에서, 아픈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함 속에서 각기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각기 자기의 뜻으로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비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믿고 철저히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이 십자가 삶이었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일이 미치지 않니 하리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도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고난받기까지라도 하는 삶.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자기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은 결국 멸망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뜻을 품고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거기 참여시켜 주시는 현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수동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뭐 하나님을 순종하자, 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자. 이것을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뭐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듯이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빈주의가 그저 수동적으로 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 없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이란 나도 그 뜻을 기쁘게 내 뜻으로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듯 내 소원으로 품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칼빈주의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소원은 우리가 소원을 있으면 그걸 향해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삶도 마지못해 이 포기한 듯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와 그 가롯 유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피해서 도망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잡히셨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로라! 내가 여기 있다! 군병들과 유다 그 지도자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지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리고 자원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편하고 낫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뿌리 깊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헌신을 하면 그 열심과 헌신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은근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사도행전도 보겠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더 큰 고난이 따라와요. 죽기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삶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가게 했죠? 고난에. 또 다른 고난에 결국은 십자가로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감옥까지 가지만 그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한 삶이 감옥까지 가게 해요. 그런데 결국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욱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순종함을 배우게 하셔서 예수님 삶,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인가요?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 39장 2절에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사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건이 시작되는 그 39장 처음과 그리고 오늘 40장에서 그 감옥에까지 갇혀서 살아가는 그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그 39장 23절에 그 처음이 둘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 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자는 요셉뿐이었나요? 아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그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노아도 그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다 보시라고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저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있었어요? 예? 갈대와 우르 거기서 우상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곱의 여정이 그거였잖아요. 그냥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붙들어가지고 싸우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이 자기 삶을 험악한 삶이었다.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고 우리 뜻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분명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해요. 사실 뭐 본문의 내용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죠?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풀려나서 원래의 직책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죠. 거기 40장 13절 15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0장 13절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경우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회복된 후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1장으로 가면 그것도 뭐 조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만 2년, 거의, 예? 할수록 3년이겠죠.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이 그 감옥에 2년 이상을 더 거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아마 요셉은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두었던 소망까지 다 버렸을 거라는 거죠.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에 비로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면서 함께 하셨다면서 왜 그 무죄한 요셉을 바로 풀어주지 않으실까요?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가졌던 뜻을 다 버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낮추시고 나서야 풀려나게 하시는 걸까요? 요셉의 때와 요셉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다는 거죠. 요셉의 가진 뜻과 하나님의 가지신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더 크고 선하고 완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가서 봤죠.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더라. 자기들은 그냥 세상에서 이 눈앞에 거 이루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이하고 놀라운 뜻을 이뤄가시며 결국 성도들의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시편 105편 17편 17절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요셉이 그런 고난에 고난을 갖느냐 요셉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 사람, 즉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서의 그 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단련케 하셨다.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저 요셉 하나 뭐가 아니라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결국 요셉이 앞서간 길을 누구도 따라가게 하시죠? 요셉의 가족들. 요셉이 앞서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후에 요셉은 영광에 이른 후에야 왜 자신이 앞서 보내어져 이토록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영광에 이른 후에야 우리가 천국 영광에 이른 후에야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4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바로 다음에 오는 지위와 온 세상의 치리자로 세워 나를 앞서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런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거쳐서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잘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면 분명히 이 고백합니다. 지금은 왜 내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을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무죄하신 그 예수님이 요셉처럼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핍박만 받으시다가 십자가에까지 가셨나요? 그건 더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셨는데도 기도하셨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앞서 보내요. 요셉처럼.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따라가며 참여하며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동행하시며 요셉으로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는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뭐 예수님 잘 순종하며 살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도는 고난 중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겁니다. 무슨 성령님을 받아서 뭐 귀신이 나가고 뭐 병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비록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분명히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어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